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힘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잘못된 조언 하나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주로 성경인데요. 잠언의 지혜와 사무엘하에 나오는 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잠언 1장의 경고 말씀하고요.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 왕가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맞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랄까 해로운 조언이나 또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지 좀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그걸 오늘날 우리가 매일 듣는 수많은 목소리들과 연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한 왕족 가문이 배경인데요.
네, 다윗 왕가가 중심이죠.
네, 다윗 왕, 아들 암논, 딸 다말,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다윗의 조카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관계가 조금 복잡하죠?
네, 좀 정리가 필요해요. 암논은 한 왕비의 아들이고, 다말과 압살롬은 또 다른 왕비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암논하고 다말은 아버지만 같은 이복남매 관계인 거죠.
맞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피어난 어떤 집착, 그리고 배신, 또 비극적인 결과들이 정말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잠언 1장 말씀부터 좀 살펴볼게요. 경고의 목소리라고 할수 있겠는데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하고 경고하고요.
바로 이 구절들이 악한 자들의 유혹, 그렇게 좀 파교적인 길로 이끄는 그런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경고가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뭐 문자 그대로의 폭력, 피를 흘리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나쁜 조언에 물들어서 결국 파멸로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강력한 비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표현도 인상적이네요.
네, 단순히 서두른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걸 암시하죠. 결국 어떤 목소리가 우리를 세우고 어떤 목소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핵심 주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잠언이 미리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경고가 뭐랄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얼마나 비극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죠.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아주 깊은 연정을 품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거의 상사병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병이 날 정도였다고 하죠. 근데 다말은 이복 누이였고 또 무엇보다 처녀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 당시 사회에서 처녀성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의 순결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죠.
네. 가문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순결함과도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욕망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금기를 넘어서는 아주 위험한 감정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암논의 사촌이자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매일 수척해지는 암논을 보고 이유를 묻는데 암논이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내형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고요.
자, 여기서 요나답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친구로서 좀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이 잘못됐다고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맞아요. 암논의 그 잘못된 욕망을 실현시켜줄 묘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잠언에서 경고한 악한 자의 꾀임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인 거죠.
아, 정말 소름 돋네요.
그는 암논에게 아픈 척 누워있으라고 해요. 그러다가 다말이 간병하러 오도록 아버지 다윗 왕에게 청하라고 조언하죠.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라는 아주 기만적인 계획이었네요.
명백히 그렇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답은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 단순히 좀 어리석었던 걸까요?
글쎄요.
아니면 혹시 암논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상황을 조종하려던 그런 교활함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동기를 명확히 말해주진 않지만 그를 심히 간교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간교한 자요?
네. 중요한 건 그의 조언이 겉보기에는 뭐 문제를 해결할 방법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암논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는 유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암논은 이 위험한 조언을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기죠.
네, 아픈 척 연기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다윗왕에게 다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요.
다윗은 또 아들의 간청이니까 들어주고요. 결국 다말은 암논의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네,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제압해서 강간하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범행 직후의 태도 변화 말씀이시죠?
네, 성경에 보면 그가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끔찍한 죄를 저지른 피해자를 오히려 경멸하면서 바로 내쫓아버리죠.
다말은 찢어진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으면서 쫓겨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정말 비극이죠.
자, 그럼 이 끔찍한 사건을 들은 다윗왕, 아버지이자 왕으로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는 거죠.
네, 분노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그렇죠. 아들 암돈을 처벌한다거나 뭐 공식적으로 꾸짖는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의를 세워야 할 책임을 그냥 외면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책임의 부재. 이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아, 분노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네요?
네. 다윗의 분노는 그냥 내면의 감정이었을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결국 암논의 범죄를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가진 왕인데.
글쎄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뭐 맏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가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시 개인적인 슬픔이나 무력감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그의 무대응은 암논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었고 피해자인 다말과 그녀의 오빠 압살롬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와 좌절감 그리고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아, 행동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군요.
그럼요. 때로는 행동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된 거죠.
네. 다윗의 침묵이 결국 상처를 봉합한 게 아니라 곰게 만든 셈이네요.
맞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일 때문에 가슴 깊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무려 2년이나 기다렸다고 하죠.
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을 핑계로 큰 잔치를 열고 모든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를 이용하죠.
네, 교묘하게 다윗 왕을 이용해서 암논이 그 잔치에 꼭 참석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미리 숨겨둔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복수극이 벌어진 거죠.
아, 정말 끔찍하네요.
하지만 이 피해 복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던 압살롬이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죠.
네, 그러면서 점차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세력을 키우더니 결국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 다윗 왕국을 끔찍한 내전으로 몰아넣잖아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죠.
맞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고통받았고 결국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시작은 요나답의 그 간교한 조언 그리고 암논의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었잖아요.
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책임 있는 대응 부재가 더해지면서
결국 여러 사람의 죽음, 형제 간의 살인, 아버지와 아들 간의 배신, 심지어 내전까지.
네. 자료에서 언급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그걸 부추긴 해로운 목소리 그리고 리더십의 실패가 결합될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개인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료에서 제시된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강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에 확 휩쓸려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아 이건 좀 현명하지 못한 조언이었구나 하고 생각되는 걸 따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혹시 암론의 경우처럼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조언, 뭐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한 조언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즉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해서 판단력이 좀 흐렸을 수도 있죠.
어쩌면 삶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멘토나 건강한 관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강렬한 욕망이나 열정이 너무 커서 아 이게 좀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암론처럼요.
아,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더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는 정말 소음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뭐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끊임없이 정보와 의견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평가까지 더해지죠. 이 모든 목소리들이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결국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막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떤 주파수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 분별력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내가 따르려는 이 조언이 과연 나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끄는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좀 파괴적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지.
분별력.
네. 자료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명령, 원칙, 인도와 일치하는지 질문하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내 삶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원칙과 부합하는지를 묻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 목소리, 그걸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료 표현처럼 내면의 양심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에 좀 더 민감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요나답의 꾀임에 빠진 암논처럼 혹은 스스로 복수의 덫을 판 압살롬처럼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삶의 파멸에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매복을 준비한다니 좀 섬뜩한데요?
네, 어떤 목소리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목소리가 나를 잠식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분별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귀 기울이는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잠언의 경고가 사무엘 하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생생하게 증명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잘못된 조언 하나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 과정을 따라가 봤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소음 많은 세상에서 해로운 목소리를 단순히 식별하고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면 지혜와 긍정적인 지침을 주는 목소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나쁜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조언이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신뢰할 만한 멘토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는 습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잠시 이런 소음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노력을 시작하는 거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로운 목소리를 분별하고 따르는 그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